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적질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과 하나님 죄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그 눈과 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하는 자나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날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TV 뉴스를 켜기만 하면 혹은 요새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는데 대부분의 소식이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뭐 이런 안 좋고 나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는 한 사업가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는데 은행 직원이 실수로 그 싱가포르 달러를 잘못 알고 10배로 환전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들고 아마 그것을 10배로 자신이 잘못된 환전을 받은 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은행에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기죄로 재판에 기소돼서 넘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와 같은 어떤 죄악과 그런 범죄,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늘 언제나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8계명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전 개역성경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고 또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도둑질의 일반적인 그 의미가 일단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도둑질이라는 말과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 도적질이라고 번역한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의 뜻으로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빼앗는 짓.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나 몰래 그렇게 빼앗고 그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둑질의 개념은 근데 실제로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 안에서도 그리고 사전적으로도 이 도둑질 안에 몇 가지의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이것을 가리켜 강도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 몰래 누군가의 물건을 슬쩍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절도행위라고 하죠. 절도.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서 그 사람이 실수로 자신의 것을 나에게 넘기게끔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기. 예,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사기죄.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의 것을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안 좋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강제로 억지로 빼앗는 그런 것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그래서 각 사람의 소유는 이 도둑질을 이해할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내 것이냐 강제로 억지로 혹은 몰래 나쁜 방법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져오거나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7절과 18절 말씀 잠언 9장 17절과 18절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곧 음부 곳에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미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도둑질해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주인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그죠?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그 사람은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손님들, 그의 말을 듣는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은 곧 죽음이고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냥 하나 딱 떨어진 계명이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두 계명 9계명과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할 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고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이번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니까 성경을 한두 장 뒤로 넘기시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절의 말씀은 아마 밤중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밤중에. 그래서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오늘 말씀은 도둑질, 누군가 밤에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도둑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정당방위로 이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낮에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도둑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도둑질한 내용에 따라서 다섯 배 혹은 네 배 혹은 두 배로 그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7절은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 맡은 물건을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이게 정말 도둑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몰래 감추어두고 돌려주지 않는 것인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려고 이제 중고 물품점에 갔는데 이제 동남아 가면 그런 일이 많다 그러죠. 그 물건을 도둑 맞아서 중고 물품점에 갔더니 내가 도둑 맞은 그 물건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을 내가 도둑 맞은 것인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두 배 혹은 네 배 혹은 다섯 배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상의 규정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전 성경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그 은혜가 뜨거웠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도둑질하는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겠는가라고 감탄을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네 배를 갚겠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 내가 그것을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가져다가 훔쳐서 사용하는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이 한국도 그렇고 요새 미국도 종종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얼마 전 뉴스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작물을 훔쳐다가 자기 손주들 먹이냐고 그 밭작물을 엄청나게 많이 좀 훔쳤던 것 같아요. 그걸 훔쳐서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장발작처럼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서 그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서 훔치는 것은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성경은 역시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30절과 31절 말씀 잠언 6장 30절 31절 말씀에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한 사람이 그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는 있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눈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말씀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런 일반적인 계명보다 좀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둑이라고 하면 한국말에서 도둑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불안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불안당. 불안당의 뜻이 뭐죠? 안일불자에 땀한자에 그죠? 무리당자를 써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서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안당, 곧 도둑의 심보를 지닌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절도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바라거나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 그것을 주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내가 정당하게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남의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 제 5계명을 나누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나의 부모의 것이 그냥 내 것이냐 쉽게 생각하고 쉽게 부모의 것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것도 내가 부모의 허락과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역시 성경 말씀의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25절 말씀. 잠언 2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이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에 따라 남의 것을 함부로 얻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대가를 얻고 그리고 이익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다른 사람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값어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여서 터무니없이 싼 값에 남의 물건을 산다든지, 혹은 내가 물건을 팔 때 사는 사람이 그 값어치를 잘 모른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그것을 치르게 하고 물건을 판다든지, 이것도 역시 도둑질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합법적으로 비록 합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과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도 법이라는 테두리를 이용해서 범죄하는 도둑과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9쪽에 있는 이사야 1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2절을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고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으리라. 법을 이용해서, 그죠? 재판이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오늘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과부와 고아라는 것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것이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내가 좀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힘과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의 것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착취하거나 빼앗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칼빈이나 루터나 부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상당히 넓은 개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조차도 도둑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해서 일하는 종업원이에요. 어떤 사업장에 회사의 어떤 직원이. 그런데 그 오너가, 그 고용주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주어진 시간에 그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지 않고 고용주의 그 시간과 돈을 내가 그냥 쉽게 쉽게 가져간다면 그것 역시도 도둑질과 같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있는 것이죠.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사업주라면, 내가 일을 시키는 종업원에게 적은 돈을 주면서 그 돈보다도 더 고되고 힘든 일을 많이 시키고 노동을 착취하는 것,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 내가 누군가와 약속한 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와 시간의 약속을 맺었어요. 시간의 약속을 맺고 그 시간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고 그렇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땅히 누군가가 받아야 할 영광, 누군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조차도 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인 양 가로채는 것,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적용하였어요. 도둑질의 개념은 이렇게 넓은 의미까지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 계명을 우리는 다른 여러 각도에서 깊이 생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각 사람이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의 돈과 그 사람의 심지어는 시간과 그 사람의 영광까지도 그 사람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함부로 빼앗거나 가로채거나 정당하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다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든지 원수이든지 간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지 나와 사이가 먼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태도를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의 처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으로 내가 정당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권리를 존중하라 라는 것이 이 8계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8계명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더 넓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 목사가 이제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지 십일조는 구약에나 적용되는 말이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십일조는 구약에나 엄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신약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폐하해준 율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가 정말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라진 의미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3쪽에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에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은 원래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십일조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공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우리가 행하고 이웃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가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도둑질의 개념을 넓게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그것이 예배가 되었건, 그것이 섬김이 되었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계속 돈 얘기하는구나, 이게 헌금들이라고 강요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나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드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믿음이 없다면 십일조 드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혹은 사람 앞에서 제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믿음이 없어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이상한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거지도 아닌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수고하여 번 그 돈 가운데 담겨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드린 그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열정이 내가 번 그 돈 안에 담겨 있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십일조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네고세이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11조 300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 500불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11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돈 더, 헌금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물질을 더 허락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물론 11조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노력이 담겨있는 그 물질의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의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일부 예배 때 페이지 수를 잘못 말해갖고 혼났는데 구약성경 106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1쪽에 있는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구약시대에는 성전일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으로 내가 한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포장지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감싸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7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조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가늠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 이후에 맨 마지막 말씀에 고린도 전서 6장 9절과 10절이 사실 지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요새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레미야는 구약의 말씀이라고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5절 6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그와 같은 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결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포장해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을 제하여 버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제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더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순전한 말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혼잡해져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함으로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발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는 다른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보통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과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결코 그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우리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증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쳐서 부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태우고 쳐서 부스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전하면 그것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전하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그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음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것을 하고 들었냐면 이 비유가 어떤 좋은 목회자와 안 좋은 목회자를 구별하는, 비교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비록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패스터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자 이렇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는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사역자들은 오히려 3절 말씀에 있는 문지기에 해당한다면 해당할 수 있을 것이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왔다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먼저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만 먼저 왔다면 구약시대에 온 거짓 선지자들은 대한 경계의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있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증거하는 그가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된다면 그것은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조재선 목사를 딱 떠올리면 뭐 제일 먼저 누가 어디가 떠올라요? 제 머리가 얼굴이 떠올라야지 뭐 제 발가락이나 뭐 제 옆구리나 이런 데가 떠오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를 딱 떠올릴 때 그 머리가 얼굴이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대형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커다란 건물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가 먼저 생각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이퍼빌 제일장로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네이퍼빌 제일장로 교회 하면 저기 체육관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게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목숨을 버리지 않았고 버릴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단언하건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된 선한 목자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건 물질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니더라도 참으로 문지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라 한다면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목회자가 선한 어떤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일 것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가로채는 것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은 도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남의 가진 소유나 물질을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실제적이고 좁은 의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권위와 질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것이냐 가로채는 것을 결코 우리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경계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